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또 마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여기에서, 아, 뭐 저런 걸 다루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기초부터,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어느 수준에 맞춰가지고, 시작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예 그냥, 성경을 아예 모르는 분으로, 그냥 아예, 그죠?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더라고요. 아예 기준 자체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 주제를 오늘 이제 시작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1과 2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과 하고 2과 두 개만 지금 프린트를 했습니다. 근데 2과가 다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2과 그 지금 유인물 제일 마지막 뒷부분 그 다음에 붙는 게 2과가 좀더 남아 있습니다. 이가 남아있는 게, 이제, 성경의 성격. 그렇게 해가지고, 아, 성경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1과하고 2과까지는 제가 노트북을 좀 사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펴놓고 설명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성경 외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1과, 2과, 2과까지는. 그렇게 해서, 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정말 진리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을 딱 자리매김해도 그 이상이 없다라고 공감을 하는 그 전제 위에서 제 3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그렇게 3과부터는 그렇게 이제 나가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여기 글자 보기는 좀 힘드실 겁니다. 글자가 작아가지고 그죠? 여기는 제가 그림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유인물에 보면 성경을 제가 복사를 해놨죠. 로마서 1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예,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사람 속에 넣어 놓으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양심이라고 말하죠. 양심. 그죠? 그 로마서 2장에 가보면 이 율법이 없이 망한 사람들은 율법 없이 심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넣어 놓으신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에 대해서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그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도덕감, 이 양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많이 연구를 해봤지만 그 근원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양심을 갖고 있는가? 왜 들키지도 않았는데 잘못했을 때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 만한 그런 것들을 이미 넣어 놓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저기 아마존 이런 데 보면 아주 미개한 부족들도 다 신을 찾고 숭배하는 그런 것들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죠? 어떤 문명, 그다음에 어느 시대 할것 없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부족은 악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족들은 오래된 나무를 숭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간에 신을 찾는 그런 그 본능이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 없이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를 해보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오감이라고 말하죠, 오감. 첫째가 보는 것, 시각. 두 번째가 청각, 듣는 것. 세 번째가 후각, 냄새 맡는 것. 네 번째가 맛보는 것, 미각.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뭘까요? 촉각, 만져보는 것. 여러분들 이거 외에 인간이, 사람이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글을 읽든지 봐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듣든지, 만져보든지, 냄새 맡든지, 맛보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단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 중에 한 개가 없다면, 예를 들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가지 감각밖에 없다면 우리가 빛과 관계되는 것들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 빛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의자는 이렇게 생겼고 스피커는 저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자체를 이 사람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은 없으니까. 그게 청각도 마찬가지고, 그죠? 소리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 오감 외에 하나님께서 한 개의 감각을 더 주셨다면 어떡할까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감각을 한 개 더 주셨다면, 그러니까 제6의 감각을 주셨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인지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몇 개까지 감각이 가능할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것들은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볼 때 불과 다섯 개의 감각밖에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이 그 다섯 개로 감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사고의 그 결과로도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그 뭐라고 그럴까, 온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밑에 우리 그 시편 중간점 시편 14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내리냐면 어리석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 이성과 양심에 대입해 볼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무신론자 그룹 그 두 번째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아주 멋있게 생긴 남자와 여자가 한 사람 나오죠. 이 여자는 아리안 쉐린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그 코미디 작가고, 이 남자는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교수이면서. 그 이기적인 유전자 그런 거 책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거 쓴 사람이 이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무신론자 협회의 부회장입니다. 부회장. 이 무신론자 협회에서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유럽 전역에 이 버스 광고를 했습니다. 그 버스 광고가 뒤에 이제 그 배경으로 나와 있는 그게 버스예요. 버스. 2층 버스인데. 그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그 밑에 조그만 것이 한번 보십시오. 요 배경. 요거. 아이고. 예. 요 배경. 요 조그만 것이. 요 움직이는 거 있죠, 그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부인을 할까를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그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것을 멈춰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요? 내 인생을 즐겨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죠? 예를 들면 좀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뇌물도 받고 싶고, 그죠? 바람도 피우고 싶고 또 뭐 하여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찝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받는 하나님이 계시면 심판을 받으니까.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는 강력하게 주장을 할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없을 거야.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주장하고도 찝찝한 거야. 그래서 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떼를 지어서 결성을 하는 거예요. 모임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그것들을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이 무신론자들이 원하는, 왜 무신론을 주장하는가? 아까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가? 그 목적이 이 광고에서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라는 거죠. 죄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지난 두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죠? 죄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길보다 높이는 거. 나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제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국방대학원에서 리더십 과정에서 2년 동안 석사과정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심리학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다루는, 리더십은 학문이 그냥 완전히 짬뽕 학문이에요, 짬뽕 학문.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학문적으로, 논문에 보면 어떤 결론을 내려놓은 게 있냐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이창한 형제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형제님은 뭐라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 이현희 사모님 뭐라고?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다수 방을 묶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요즘에 아주 심오한 결론을 저한테 자주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한 50평생 가까이를 살면서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이 돌려 말하지만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다. 그게 뭐냐면, 겸손하게 말하지만, 예, 제가 잘났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잘났습니다. 예, 너보다 내가 낫습니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많이 돌려서 하고 두 바퀴 돌리고 세 바퀴 돌릴 뿐이지,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는 예, 제가 잘났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라. 그게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2014년, 15년도 제가 석사하기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할때 학문적으로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 피 속에, 우리 뼛속 깊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1번 사항, 그죠? 일과의 1번, 양심의 증언. 우리 양심이 뭘 증언하느냐? 우리 양심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하면, 들키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들키지 않았는데도. 괴로운 거죠. 밤에 악몽을 꾸고. 보통 아이들 때, 인생의 첫 거짓말을 하는 시점이, 미국 나이로, 그러니까 3살에서 5살 정도 그 사이에, 인생의 첫 거짓말을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다 했어요. 생각을 못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학문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첫 거짓말을 한 그날 굉장히 애들이 크게 앓는답니다. 아주 악몽을 꾸고 막 식은땀을 흘리고, 근데 부모는 모르는 거죠. 왜가 왜 이러나 갑자기. 근데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친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부터, 그 다음날 깨나가지고 이제 두 번째 거짓말부터는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죠, 죄의 경향성. 한번 범하면 쉽게 그 다음부터는 죄로 나아가는 거. 자, 이제 첫 번째 살펴봤고, 우리 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 증언한다. 이것을 억지로 부인하지 않은 이상은 누구나 다, 어느 문명이나 누구나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5페이지 그 중간에 음력 넣는 게 다 성경입니다. 음력 넣는 거. 히브리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포를 하는 거죠. 선포. 뭐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게. 봐봐라.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여기 서 있는 이것도 집이잖아요. 그죠? 이 집이 그냥 우연히 막 바람 불고 비바람 막 몰아치고 천둥 번개치고 그래가지고 이 집이 1억 년 지나니까 이런 집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이 집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계로 되어 있는 이 생명, 그죠? 이 생명. 이 생명이 우연히 이렇게 생겨났다고 말하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도 웃지를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저 우주 시스템. 태양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 그죠? 지구가 마치 살아있는 별처럼 작동하는 거. 그 다음에 은하계들이 움직이는 이런 많은 것들을 살펴볼 때 이 집보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집보다 훨씬 복잡한, 우리 세포 하나가 이 집보다는 더 복잡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은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야, 이것이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이상한 일. 그 밑에 한번 로마서 1장 2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아까는 이제 우리 마음 속에, 그죠?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넣어주셨다고 말했는데, 여기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 이후로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데요.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분명히 네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내가 만든 것들 안에 그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놨다. 그래서 네가 나를 만나서 내가 너를 심판할 때 너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탁 성경에 써놓으셨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것들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흔적들을 어떻게 남겨놓으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시간 될 때까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에는 7이라는 숫자에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제비가 알을 품고,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마 이거 알 수도 있는데, 알을 품고 부화하기까지 14일이 걸립니다. 7 곱하기 2죠, 그죠? 7. 그 다음에 닭은 21일, 7 곱하기 3. 오리는 5시로 똑같아 다가오고, 거위는 35일, 7 곱하기 5.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의 그 생리기간은,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28일, 7 곱하기 4. 사람의 임신기간은 7 곱하기 40, 280일, 보통 10달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명과 관계되는 것들에,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다 보면 7에다가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수가 바로 7이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숫자가 7이라고 성경을 말하거든요. 이 7에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 마치 흔적을 남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보나치 수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꽃잎수를 가만히 보면 꽃잎수가 한 개든지 아니면 두 개든지 세 개든지, 여기까지는 뭐 아이고 그러면 다 있네 그렇게,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네 개가 없다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여기 있죠, 그죠? 커스, 이거 커스 보이나요? 이거 보이나요? 움직이는 거. 예.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5는 8, 8 더하기 13은 21. 이렇게 이제 앞에 숫자하고 더해가면서 나가는 이 순서 숫자대로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예, 6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인 걸 제가 한번 쭉 써놨습니다. 한 개짜리, 두 개짜리는 많죠, 우리가. 이게 뭐, 굳이 호박꽃, 무슨 뭐, 할미꽃, 도라지꽃, 이런 거 전부 한 개짜리. 그런 거는 빼고, 세 개짜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백합, 붓꽃, 이런 것들은 세 장, 꽃잎이 세 개라는. 채송화, 파랭이, 동백, 야생장미 이런 건 다섯 개. 모란, 코스모스, 여덟 개. 검불초, 금자나, 13개. 에스터, 치커리, 이런 것들은 21개. 질경이, 데이지, 이런 것들은 34개. 쑥부쟁이, 이런 것들은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55개, 어떤 것들은, 89개.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이 꽃잎들도 일정한 그 복잡하긴 해도, 그죠? 이 수열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들로 가지고 이제 그 기형,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 보이죠, 그죠? 밑에. 저게 이제 1 곱하기 1을 하나의 도형으로 딱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그거 두 개를 겹친 것을 그 위에다가 딱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1과 2를 더한 것을 이거 그 세로 배너리 해가지고 3으로 만들어 타고, 이런 방법으로 쭉 이렇게 잡아돌리면서, 이렇게 쭉 잡아돌리면서 도형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다가 점을 찍어서 쭉 잡아돌려 본 겁니다. 그게 이제 이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시 있나요? 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방법으로 쭉 한번 그 도형의 끝을 따라서 한번 쭉 이어보니까, 그 점들을 쭉 이어보니까, 이런 그 뿔, 그죠? 뿔 모양의 이런 그,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아가는 나선형의 이런 모양이 그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선형의 모양이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이건 지금 비율이 사실 좀안 맞습니다. 제가 여기 집어넣으려고, 이게 페이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짜부러들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황금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황금률. 옛날에 테레비 이거 규격이, 그죠? 이게 1대 1.618. 1대 1.618. 이걸 보고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이 편안함을 느끼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죠? 근데 이것들이 사람 인체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초식동물의 뿔, 태풍, 은하수, 하나님께서 나선형으로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이 이 배율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코드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넣어놨다는 그런 흔적이 될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것들, 그죠? 우주 만물의 증거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인류 원리 물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물리학의 한 계통인데, 이게 그 물리학자들 가운데서 이 학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어떤 이유를 왜 태양과 지구는 딱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왜 지구는 이 정도의 그 기울기를 가지고 자전을 하고 있고, 왜이 정도의 속도로 돌고 있고, 이런 많은 물리학적인 그 이유를 딱 하나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인류가 생겨나는데 가장 적합한, 그것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인류 원리 물리학이라고 말하는데,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5장 18절 시작. 예. 성경이 그것을, 미리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땅은 이제 영어로 보면, 지구,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구를 사람이 거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주하는데 가장 알맞게 그렇게 만드셨다, 세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 38장 4절 5절 같이 시작. 예. 하나님께서 그냥 팍 만드신 게 아니라 다 치수와 그죠? 이런 그 고안을 치수와 그 치수를 가지고 다 고안을 해서 만드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생겨나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흔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흔적들을 3번부터 여기서 살펴볼 겁니다. 아이고. 우주의 미세 조정 이유는 뭐냐면 그 물리학적으로 많은 상수들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왼쪽 등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이 다 같이 이렇게 바뀌면은 그 요거는 이제 함수죠, 그죠? 근데 요거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죠. 그 상수들이 모든 공식들에는 상수들이 있는데 이 상수들이 그 뭘 증명하느냐 하면 그 굉장히 그 이 법칙들이 존재하기가 아주 그 범위가 좁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 동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 시간이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 시간 될 때 한번 이거는 우리가 보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생명의 궤도, 지구의 크기, 그 다음에 지구의 무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그 다음에 그 기울, 지구의 기울기, 달과의 거리, 그 다음에 그 자전이 조금만 늦어진다면,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더 가깝다면, 이게 타서 죽는 거죠. 조금만 멀면 얼어 죽고, 아주 좁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 상수가 그 얼마나 좁은 범위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것,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이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방금 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 한 것 중에서 질문. 특별히 질문 없으시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라고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 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흔적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넣어 놓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넣어 놓으신 흔적들을 우리가 한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첫째는 그 만들어진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세팅되어 있다. 고안되고 설계되지 않으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함으로 세팅되어 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수인, 생명의 수인 7에 많은 것들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꽃잎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어떤 법칙 하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다음에 많은 그 물리학적인 그런 그 법칙들이 사람이 존재하기에 가장 적합하게 세팅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만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 합리적인 사고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이냐? 그것도 혼자서 그렇게 하니까, 찜찜하니까, 나와 같은 주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모여서, 집단을 이루어서 왜 그런 것을 하느냐?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데, 나잘난 맛에 살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죄를 즐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그 학문이나 그런 주장들은 그 근저에 뭐가 깔려있나 하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그 합리적인 어떤 이성과 양심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세 번째로 성경 자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증언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좋은 것들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무지함과 또 억지와 어리석음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들 안에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 정직한 심령으로 이러한 것들을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